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학교는 9월 초에 개학합니다. 학년도 올라가고요.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과 만나 새학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평년과는 좀 다른 개학을 맞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굳게 닫혀있던 학교 문을 열고 학생들을 맞이하는 학교도 있지만 완전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일주일에 두세 번의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 방역 지침을 따르기 힘들고요. 또 이런 아이들과 온종일 지내야 하는 교사들로서는 대면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원격 수업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 간의 일명 디지털 격차가 큰 것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온라인 수업에서 컴퓨터 기기와 인터넷 사용은 필수 요소인데 이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4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다섯 가정 가운데 약 한 가정은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흑인이나 중남미계 또 저소득층 가정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하네요. 따라서 개학을 앞두고 많은 학교가 컴퓨터 기기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핫스팟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요. 한 예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에서는 학생들에게 2만 5천 개의 컴퓨터와 핫스팟을 배부하기 위한 모금 행사를 벌여서 단 며칠 만에 목표로 했던 1,300만 달러가 채워졌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노력을 통해 학생들 간의 디지털 격차가 최대한 좁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비록 학교에서 대여해주는 기기이긴 하지만 학생들은 새로운 교실이 아닌 새 컴퓨터와 함께 신학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들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그리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9월 첫째 주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의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학교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일상적인 대면 활동이 원격 화상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화상회의 등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줌이라고 하는 화상회의 업체입니다. 줌의 올해 5월에서 7월, 즉 2분기 매출액이 월요일에 발표됐는데요. 지난해보다 4.5배 이상 늘어난 6억 6,35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수준인데요. 순이익 역시 1년 전 550만 달러에서 올해는 1,850억 달러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화상회의가 필수가 되면서 줌은 올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기업 가운데 하나가 된 건데요. 줌은 누구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지만 단 40분 이상 긴 시간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무료로 서비스를 즐기다가 좀 더 오랜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고객들이 2분기에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네요. 줌은 개인 소비자뿐 아니라 기업들도 고객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직원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업체들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로 1분기보다 6%포인트 늘었다고 합니다. 줌의 에릭 위안 최고 경영자는 회사의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대화 방식이 장기적으로 변화를 보일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래에는 어디에서든 일하고 어디에서든 공부하고 어디에서든 연결되는 원격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줌의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논란도 있습니다. 사용자 개인정보 누출과 관련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줌은 최근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개선을 위한 90일 보안 계획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BTS. 한국의 7인조 남성 그룹 BTS가 미국 최고 인기 노래 순위 빌보드 정상에 올랐습니다. 빌보드는 지난 월요일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이번 주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의 1위로 데뷔했다고 밝혔는데요. BTS는 앞서 앨범 순위를 집계하는 빌보드 200의 1위에 오른 적은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노래인 핫 100의 정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빌보드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고 있다며 7인조 한국 그룹이 첫 영어 싱글로 핫 100 차트를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S의 인기는 트위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주 해시태그 순위 상위권을 이어가며 인기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BTS는 방탄소년단이라는 한국 이름이 있지만 영어 이름 BTS로 전 세계를 사로잡으며 아미라는 거대한 팬들도 거느리고 있죠. 미국 언론은 영어권 가수들의 무대로만 여겨졌던 빌보드 순위에 한국 가수가 오른 것에 주목했는데요. 미국의 대중문화 잡지인 롤링스톤은 BTS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가수가 핫100 정상에 오른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2012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핫100에서는 7주 동안 2위에 머물면서 정상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핫100은 온라인 내려받기나 음원 판매 외에 라디오 방송 횟수도 순위 산정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번에 BTS가 내놓은 다이너마이트는 영어 가수를 시도한 것이 1위에 오른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BTS는 앞서 지난달 30일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도 미국의 쟁쟁한 가수들을 제치고 베스트 팝을 포함해 4개 부문 상을 휩쓸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미국 유명 가수인 더 위켄드는 트위터에 아시아권 가수가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고요. 미국의 3인조 남성 밴드인 조나스 브라더스 역시 트위터에 클럽에 합류한 것을 환영한다 소년들이라며 BTS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뷰의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을 받은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함지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했습니다. 수락연설은 약 70분간 백악관에서 진행됐는데요. 미국이 해외전쟁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외교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고요. 또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대외정책 성과들을 나열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의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우선 연설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물론 수락 연설이긴 하지만 당선된다면 이렇게 하겠다. 일종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거잖아요.
네, 우선 미국이 끝없고 값비싼 해외 전쟁에서 빠져나오게 할 것이라는 발언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경을 강화하고 테러리스트를 격퇴하고 전쟁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해외 주둔 미군을 데려오겠다는 말로도 해석되면서 한국 등 미군이 주둔한 나라들에게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자신이 군대를 재건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취임 초기 2조 5천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했다는 건데요. 그 밖에 70분 가까이 이어진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으며 중국에 강경하게 맞섰다는 등의 대외 성과를 나열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최근 몇 개월간 어쩌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북한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건 특별히 성과로 내세울 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데요. 이날 연설에서도 그랬습니다. 북한이란 단어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공개되지 않은 거군요.
네, 그렇긴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살짝 엿볼 수는 있었습니다. 지난달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이긴다면 이란과 매우 빨리 합의를 맺을 것, 북한과도 매우 빨리 합의를 맺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사람들은 어디 갔는가, 전쟁을 보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대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한 비판에 장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 자동차 산업의 사형선고가 될 뻔했던 TPP와 많은 일자리를 앗아간 한국과의 끔찍한 무역 합의를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시 중국의 부상을 미국과 세계를 위한 긍정적 발전으로 응원했다며 이 때문에 중국이 바이든을 지지하고 그가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은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할 것이라며 그와 달리 자신은 중국이 초래한 비극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후보도 수락 연설을 했었죠?
네, 바이든 후보도 지난달 20일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이때 바이든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의 영혼을 회복하고 어둠의 시절에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자신은 대통령으로서 항상 예외 없이 매번 모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지켜낼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동맹 문제에 대해서도 동맹과 우방과 함께하겠다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독재자들에게 비위를 맞추는 시절은 끝났다는 것을 우리 적들에게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소식도 볼까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를 1년 더 연장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연방 관보에 게재한 공고문에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여행과 관련해 계속해서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나요?
네, 국무부는 2017년 북한에 대해 여행 금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공고문에서 2017년 9월부터 북한 방문이나 경유 시 특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조치를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연장된 겁니다. 이번 조치는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국무장관이 조기에 취소하지 않는 한 1년간 유효하다는 설명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여행 금지 조치 연장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나요?
네,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고문은 이 같은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도 명시했는데요. 해당 법령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 군사적 적대 행위가 진행 중인 나라나 지역, 그리고 미국인 여행객들의 건강 혹은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나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 금지 조치가 2017년에 내려졌는데요. 당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북한 여행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그해 9월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 금지가 큰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 당국이 국경을 봉쇄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국경을 전면 차단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조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북한을 왕복하는 고려항공도 비행이 끊긴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물론 북한은 자국 내 코로나 환자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무부도 북한 여행 금지와 관련해 체포와 구금 등 안전상 우려 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여행이 금지된다고 해도 예외는 있죠?
네, 국무부 영사국에 따르면 북한 방문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한 차례 방문할 수 있는 특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기자나 언론인이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의 여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공식 적십자 업무로 여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나 미국 적십자 요원,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도 특별 승인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쉽게 북한 여행을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국무부가 특별 승인을 받은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내용만 봐도 북한 여행을 다른 일반적인 나라로의 해외여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특별 승인을 받은 미국인들에게 유서와 보험 수혜자 지정, 위임장을 작성하고 자녀를 돌보는 양육하는 사안, 재산 처리, 장례식 관련 계획을 배우자 등 가족과 협의하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다시 워싱턴 소식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는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군사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와 외교 등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강경한 그 대중 압박의 양상을 정리한 기사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당국자들의 발언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먼저 가장 최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 사례로 이번 기사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미국이 최근 타이완과 경제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힌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발언이 소개됐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타이완과 양자 경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며 미국은 타이완이 중국 공산당의 압박과 위협, 무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타이완 카드를 통해서 미국이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거군요.
네, 실제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이를 도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엘렉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하며 197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고위 관료의 타이완 방문이 성사됐을 때도 중국은 이를 극도로 경계하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다시 한번 미국이 어떤 구실로든 타이완과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불장난하는 사람은 화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은 사실 여러 압박 중에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을 통한 대중 압박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중국 압박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대중 전략은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입니다. 최근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중국 업체인 모바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 대한 견제입니다. 미국은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나 기밀이 중국 공산당에게 흘러갈 수 있다며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은 자국에 있는 상대국 영사관을 각각 폐쇄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달 13일 스텔스 폭격기 3대를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미군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군은 지난달 25일 남중국해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실탄 훈련에 정찰기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침입이라며 항의의 성격으로 다음날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정찰기 배치에 대응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 꼭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정책은 사실 초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민주당 진영 역시 대중 압박을 필수 전략으로 삼고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 견제와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75차 유엔 총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군요.
네, 매년 전 세계 정상들이 뉴욕 유엔 본부에 모여 고위급 토의를 하고 전 세계 여러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유엔 총회가 9월 15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화상 회의 방식으로 개최가 됩니다.
화상 방식으로 유엔 총회가 열리는 건 올해가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다 보니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상들의 연설도 각 나라에서 화상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흥미로운 건 북한에서 누가 연설에 나설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부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에 나서지 않을까 관측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엔 총회를 앞두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문건들도 속속 공개되고 있다고요?
네, 유엔 총회 개막 전에는 통상 유엔 사무국과 각 위원회들이 여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걸 토대로 1년 동안 유엔 총회에서 어떤 내용을 토의할지, 어떤 것을 의제로 잡을지 등을 논의하는 건데요. 북한과 관련해선 유엔 군축연구소가 북핵 검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고요.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 핵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오늘 독자의 선택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 수락 연설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미 국무부의 여행 금지 연장, 미국 정부의 대중국 압박 증가, 그리고 75차 유엔 총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항지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을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동부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성우 씨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조성우 씨는 탈북 난민으로서 처음 국제기구인 세계은행의 자문연구원이 됐습니다. 올해 터프츠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수많은 곳에 입사 지원서를 낸 끝에 얻게 된 직장인데다 일하고 싶었던 직장 1순위였던 곳인 만큼 출근 첫날부터 남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거 덮여보고 감정이 약간 북받치는 게 뭐냐면 제 개인 목표가 딱 두 가지거든요. 이제 북한에서 지금 어렵게 살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이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래 하나는 이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해서 한반도가 서로 같이 번영하는 그런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건데 그 한마디로 여기다가 코리아라는 말만 붙이게 되면 제 개인 그 포스널 거라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약간 예, 처음에 들어온 첫날 이거 보고서는 조금 약간 울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슴에 박히는 문구, 빈곤 퇴치와 공동 번영. 이 두 문구를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뭐 혼자 중얼거리면서 일을 하시네요.
아, 실수 안 하려면 어떨 때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따로따로 놓을 때가 있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하고 말로 한번 반복해보는 것이 이런 난보 같은 것을 기억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더 실수를 줄이는데 이거를 하겠다 그러면 말로 이것들을 불러보면서 하는 거 그냥 생각으로 하다 나면 이게 마우스 한번 움직일 때 이렇게 살짝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틀린 곳을 갈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계은행 경제발전부서 자문연구원 조성우. 조성우 씨의 책상 옆엔 커피 가루와 커피를 내리는 기계가 놓여 있는데요. 그의 하루 일과는 어떤지 물었습니다.
9시쯤에 출근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과제만 다 수행하면 굳이 뭐 어디서 일하는가 하는 건 중요치가 않아요. 뭐 이렇게 저는 제가 뭐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고 집에서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말하고 집에서 일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일하는 모드를 항상 갖고 있으려면 또 집보다는 항상 일하는 것이 나은 게 낫죠. 그래서 거의 사실 컨설턴트라서 매일 나올 필요는 없는데 다 매일 나오거든요. 뭐 조금이라도 가는 한이더라도 매일 나와서 일하고.
미국의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 고용자의 43%가 원격 근무, 즉 직장이 아닌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고 업무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2년부터 이렇게 자택근무하는 미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최근엔 재택근무 기회 여부가 미국인들의 취업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조성우 씨는 회사에 꼭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매일 9시면 연구실에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조금 생각해요. 기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커피를 여기 있는 커피 머신으로 만들어서 먹으면서 마시면서 이메일 체크를 하죠. 그래서 오늘 할 또 새로 제가 알고 있는 거 외에 또 새로 뭐가 해야 될 것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오늘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그 참가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또 세미나 같은 것들이 있으면 세미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것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캘린더에 표시해 놓고 일하다가 보통 아침에 한번 이제 팀워크를 하죠. 그동안 이제 프로젝트 어저께 한 내용에 기초해서 오늘 할 거가 뭐가 있고 또 추가로 해야 될 거 있으면 그걸 제 슈퍼바이저 토의하는 시간을 한 30, 40분 정도 가지고요.
매일매일?
거의 매일 만나죠. 들어와서 오전에 한번 만나고 그리고 과제가 급하게 해야 된다거나 급하게 해야 되거나 혹은 결과가 빨리 났을 때는 오후에 한번 더 만나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점심시간은 회사에서 거의 매일 마련되고 있는 세미나에 참석하는데요. 조성우 씨의 12월 달력엔 적어도 매주 1회에서 2회 세미나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조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점심 시간이 되면 이제 점심을 먹는데 뱅크에서는요 주로 세미나들을 점심에 해요. 예, 점심에 이제 브라운백 뭐 런치처럼 12시 30분부터 2시 하는 세미나가 제일 많고요. 또 대부분의 세미나들은
한 시간가량의 세미나를 듣는 날은 세미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와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조상우 씨는 지난 9월부터 자신이 소속된 팀이 진행한 몇 개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는데요. 그동안 참여했던 프로젝트 결과의 인쇄물 일부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문장과 기호, 숫자들이 컴퓨터 화면에 주르륵 나타납니다.
그냥 부지런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쓸 때 보면 한 문장 쓰는데 한 3, 40번 정도 반복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서요. 뭐 3년 동안 했댔다 이런 커도 하는데 마지막에는 최종물은 제가 한 일은 여건데 이것을 속달 동안 해서 뭐 돈 뭐 만불 받으면서 이걸 했다 그러면은 어찌 보게 되면 약간 남들이 보기에는 요거 한 판 하는데 너 이제 만불 받고선 이랬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 쓰는데도 이제 그다음 굉장히 많은 실수 이렇게 실패를 통해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은 생각하고 좀 더 이제 클리어하게 생각하는데 집중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조성호 씨는 자신의 일은 세계은행이 빈곤 국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용될 정책과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를 닦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희는 밑에 기초를 깎는 거죠. 아마들은 집이라면 집에 보여지는 물이 아니라 밑에 빨린 기초 분야이기 때문에 기초를 잘못 깔면 집 전체 구조가 달라지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보고 집 멋있다 할 때 기초가 잘 돼 있는가 안 되는가 안 보이잖아요. 이 하는 일이 제가 하나도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다 중요한데 왜냐면 이 논문이 앞으로 언제 가서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연구가 그런데 워낙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실천적으로 어디에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눈에 금방 드러나는 일은 아니지만 조성우 씨는 자신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오차가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 하루 수시간 동안 씨름하고 확인에 확인을 거칩니다.
초반에 실수를 좀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창피했죠.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한 주 정도 일하고선 저희 전체 프로젝트 하는 팀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한 거예요. 디스커션을 했는데 저 슈퍼바이저 저보고 설명하더라 하더라고 그동안 한 주 동안이 된 거를 근데 저는 금방 학교에서 하던 거 비슷하고 그러니까 아주 자신만만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 얘기해서 이제 10년 이런 분들은 저 같은 때를 다 거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사고를 굉장히 샤프하게 이렇게 날카롭게 하시거든요. 크리티컬하게 뭔가 일을 터해할 때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문제를 딱 찍는데 그거 보니까 제가 말을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일은 제대로 됐는데 그 설명을 할 때 내가 좀 틀리게 설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예민하지만 실제로 제 말대로 됐더라면 프로젝트가 완전히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죠. 물론.
그럼 그때 실수하고 하기 전과 후에 뭐 업무 태도랄지 뭐 이런 게 달라진 게 있어요?
굉장히 슬로우해졌죠.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한 번 딱 결과 나면 그거 가지고 바치는 경우가 그거 없고 제가 제 자신이 따로 이렇게 크로스 체크라고 해가지고 다른 분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근데 좀 걱정되는 것은 내가 너무 많이 체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내가 건달 피우지 않나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도 알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데이터 관리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루 꽁탕 아무것도 못하면서 시간 보낼 때가 있다는 거를
작은 실수를 통해 책임감이 무엇인지도 새삼 다시 알게 됩니다.
프로페셔널이라고는 전문직이랑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100% 이런 프로페셔널답게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거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든 안 보이는 부분이든 또 그렇게 같은 분야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오래 같이 일하다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게 투자고 있고
100%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 자신의 일이 지구상 어떤 나라와 국민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장량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 기자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1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독일은 모든 나라가 모로코와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방무역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회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독일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통을 고수하며 분쟁을 보고만 있어야 할지 아니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할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평화를 위해 전통을 깨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일이 전통을 고수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어떤 비난을 받게 되더라도 다 감수하고 중재를 하겠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스페인의 한 항구 도시에서 국제회의를 열도록 주선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12개국과 미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 결과 모로코에서 개방무역 정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로코 항구 도시의 경찰력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거의 완전하게 통제권을 가지기로 했고 국제은행을 설립해서 모로코의 재정을 돌보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제사회 분쟁을 중재하면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강력한 세계 지도자로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외교적으로 거둔 성공과 명성에 비해 미국 내에서의 지지 기반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내에서 지지를 잃게 된 이유는 경기 침체 때문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기업인들과 경제인들은 경기 침체를 루스벨트 대통령 탓으로 돌렸습니다.
재계 인사들은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다 루스벨트 대통령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가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도록 루스벨트 대통령이 너무 애를 써서 결국 경제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 경기 침체는 정부가 산업을 통제하려고 한 노력의 결과 때문이라며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내에서 지지도가 떨어진 또 다른 이유는 취임 초기에 스스로 했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에서는 대통령직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 대통령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두 번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전통을 세웠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4년 선거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에 선출됐을 때 한 가지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4년 뒤인 1908년에 치러질 다음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윌리엄 맥케니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채워 대통령직을 수행한 상태고 이번 선거에서 당선됐으니 또다시 대통령으로서 저의 임기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결정을 되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던 발표를 취소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며 후회했습니다.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스스로 했던 약속에 묶여서 다시 대선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름을 떨칠 만큼 강력한 대통령이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레임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레임덕은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의 처지를 오리가 기웃뚱거리며 걷는 모습에 빗대 말인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 권위도 안 서고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말이 먹히지 않아서 국정수에게 차질이 생길까 걱정인데 그야말로 이 절름발이 오리처럼 최고 권력의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이 다시 정치적인 힘을 갖지 못할 거라는 점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을 지지할 정치적인 이유가 없으니까요.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회는 물론이고요. 자신이 속한 공화당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현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의회에 보낸 마지막 교서 역시 큰 반발과 논란이 예상되는 쓰디쓴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가 돈이 많은 사람들 편에 서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와 사법제도가 부유한 미국인들의 이익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면 큰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의회는 나라가 잘 살면 노동자들도 같이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의 부를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법안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누구든 돈을 벌면 번 만큼 세금을 내고 세금을 통해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원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요구한 법안을 거부하는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하원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희망을 갖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분명 미국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인데도 포기하라고 압박을 가해온다면 그런 분위기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은 라이스 대학교 첫 번째 시간인데요.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나 예일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미국에는 동부의 이 명문사립 8개 대학 말고도 훌륭한 명문대학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들을 아이비리그 대학에 견줘서 뉴 아이비스, 즉 새로운 아이비 대학들 또는 히든 아이비스라고 해서 숨겨진 아이비리그 대학들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뉴 아이비스, 히든 아이비스의 하나인 남부의 명문 라이스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이스 대학교는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연구중심형 사립종합대학교입니다. 1912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윌리엄 마시 라이스라는 사람이 1891년에 인가받은 윌리엄 마시 라이스 인문학연구소를 시작했습니다. 설립 이후에 줄곧 라이스 인스티튜트라고 불리다가 1960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오늘날 사용되는 라이스 대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라이스 대학교의 공식 이름은 설립자의 이름을 딴 윌리엄 마시 라이스 대학교입니다. 먼저 이 라이스 대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의 도움말입니다.
종종 남부의 하버드, 하버드 오브 사우스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별칭이 붙어있는 라이스 대학교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의 2020년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전체 대학교들 중에서 17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대학 평가서인 타임스 하이 에듀케이션의 2020년 발표에서 라이스 대학은 105위에 올랐습니다.
이 라이스 대학교는 또 권위 있는 프린스턴 리뷰에 미국의 우수한 385개 대학교 2020년 부문별 조사 중에서 특히 인종 간 다양성과 활발한 교류 측면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가장 좋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부문에서는 4위에 오른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 라이스 대학교는 텍사스에서 가장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휴스턴에 300에이커에 달하는 부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위치한 어떤 학교들은 빈민가를 중심으로 우범 지역이 형성되어 있어서 간혹 치안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라이스 대학교는 근방의 울창한 삼림과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거대한 공원, 박물관, 대규모 의료센터, 5개 극장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평온하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이스 대학교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예, 2018년 가을 학기 기준 약 4천 명에 달하는 학부생과 3천 명이 넘는 대학원생들이 학문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880여 명의 교수진들은 2018년도만 해도 1억 2,500만 달러가 넘는 연구기금을 학부와 대학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었고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이 6명밖에 되지 않는 데다 학급 사이즈가 14명을 넘지 않는 최상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 라이스 대학교의 설립자인 윌리엄 마시 라이스는 1816년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나서 텍사스 주에서 거부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도움말로 이 라이스 대학교의 설립자 윌리엄 마시 라이스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윌리엄 마시 라이스는 텍사스에서 섬유와 토지, 철도 사업을 통해 많은 재산을 벌어들인 대부호였으며 자신에게 부를 가져다준 텍사스주 휴스턴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일념으로 1891년 5월 교육연구소를 세우고 이 기관을 모체로 하여 향후 최고급 수준의 순수 인문학 고등교육기관을 세우도록 하는 설립 방안을 세웠으며 이 기관을 휴스턴시에 기증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사후에 연구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이념을 가진 위대한 인물인 윌리엄 라이스는 그러나 1900년 그의 재산을 노린 개인 변호사와 타인의 공모로 독살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부의 명문 라이스 대학교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이스 씨의 사망 후에 라이스 재단 이사회는 이 학교의 설립을 가시화하는 첫 번째 작업으로 1907년에 에드거 오델 로벳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를 초대 총장으로 임명합니다.
남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향후 학문의 진로를 주도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한 전권을 위임받은 에드거 오델 로벳 총장은 광범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08년부터 1909년까지 2년 동안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최고의 명문대학들을 순방하면서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만들기 위한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대학의 기준을 최고로 높여가야 합니다. 가장 우수한 교육자들만이 학부생들에게 지적인 도전의식을 불어넣어줄 수 있으므로 우리는 최고 학자들을 영입해야 합니다. 라고 선언한 에드거 오델 로베 총장은 라이스 대학이 오늘날의 남부의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이요 근간의 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스 대학교는 순수 학문과 실용기술 학문을 병행하는 최상급 대학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1912년에 드디어 개교하는데요. 그런데 라이스 대학교의 개교일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라이스 대학교는 1912년 9월 23일 개교했는데요. 라이스 씨가 살해당한 날이 바로 1900년 9월 23일이었습니다. 라이스 대학은 설립자 윌리엄 마쉬 라이스 씨를 추도하면서 이날 12명의 교수진과 77명의 신입생으로 개교했습니다.
네, 그로부터 4년 후 라이스 대학교는 제1회 졸업식을 갖고 35명의 학사와 1명의 석사를 배출하게 되고요. 1918년에는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라이스 대학교는 전통적인 남부의 보수적인 정서와는 달리 처음부터 남녀공학으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당시만 해도 상당히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설립자 라이스 씨의 이념에 따라 첫 개교부터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에게 동등하게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강의에 남학생 48명, 여학생 29명이 출발하여 1916년 최초의 졸업생들을 배출하였으며 1957년에는 남부의 대학들 중에서 제일 먼저 레지던셜 칼리지라고 하는 특별한 개념의 기숙사 제도도 실시하였습니다.
네, 레지던셜 칼리지란 기숙 대학교를 뜻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로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죠.
레지던셜 칼리지는 한 종합대학교를 소규모 대학 단위로 다시 분할하여 각 소규모 대학이 독립적인 대학 체제를 이루어 공부하고 생활하고 독자적인 학술 활동도 할 수 있는 자치권이 많이 부여된 체제인데요. 이 제도가 유리한 점은 한 레지던셜 칼리지 내 학생들은 서로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종합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도서관 체제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기숙사 제도와 다른 것은 기숙사 제도는 매 학년마다 재학생들이 기숙사의 건물을 바꾸어 방을 옮겨 다니고 다른 기숙사 건물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서로 한 대 어울려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지만 레지던셜 칼리지 제도에서는 소속 레지던셜 칼리지 내의 학생들끼리만 통합된 한 가족처럼 식사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네, 현재 라이스 대학교 안에는 베이커 칼리지, 윌 라이스 칼리지, 존스 칼리지 등 11개의 레지던셜 칼리지가 있는데요. 신입생은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전체 학부생 중에서는 약 75%가 이 레지던셜 칼리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